지난 시간에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이제 3절 말씀 가지고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소명이 무엇인가를 인식하고 소명에 합당하게 걸어야 한다 해서 걷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교리를 알고 진리를 안 다음에 그것을 우리 삶에서 실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걷는다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4장 1절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서 하나님의 모든 영적인 복을 이미 받은 그런 자로서 주의 갇힌 자가 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을 때 얻은 소명에 합당하게 걸어야 된다. 자, 그 말씀과 함께 이 에베소서는 교회에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지역교회를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사랑침례교회라고 하는 이 서창동에 있는 이 교회의 멤버가 돼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가 유지가 돼야,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평안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세상에서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좌절하지 않고 이제 이기면서 나갈 수가 있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필요한 것이 있다 그러죠.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성령님이 주시는 하나 되게 하시는 것, 이거를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모든 겸손과 그 다음에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는 그 일이 있어야 되고,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그 연합, 그거를 힘써 지키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그래야 교회가 교회답게 하나로 유지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침례교회로 다 같이 모였으니까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의 이 사랑침례교회가 오랫동안 가능하면 이 땅에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하나됨을 지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면 이러한 미덕들, 다시 말씀드릴게,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으로 힘쓰는 것, 화평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제 내친 김에 4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이 소명에 합당하게 걸으며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이 소명이라는 게 뭐고 그 다음에 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만 되는가, 이거를 이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1절에 소명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영어로는 vocation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킹잼 성경에는 한 번 나옵니다. 한 번.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안사전에 가서 여기 vocation이란 단어를 치면은 우린 여기 소명 그랬는데 소명을 보통 부르심으로 이제 많이 이해를 하는데, 여러분이 영안사전에 가서 vocation을 치면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직업이에요. 직업. 그 다음에 생업.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용어로 쓸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 다음에 조금 더 이 신학적인 걸 좀 가미하고 그러면 천직. 하나님이 주신 천직을 이야기할 때 영어로 vocation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천직. 그게 이제 사명, 소명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그래서 제가 표준국어 대사전에 가서 소명을 이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소명은 첫 번째 뜻이 임금이 신하를 부르는 명령이 소명이에요. 소명. 그 다음에 기독교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일이 소명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성직자가 됐다. 그래서 목사가 목사의 일을 수행하거나 할 때 저 사람은 소명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 할 때 소명이란 단어가 쓰이고 있다고 표준 국어 이제 대사전이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교회 다니다 보면 소명이라고 하는 그런 말, 이런 말이 종종 많이 언급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명 그러면 대다수 사람들이 이거는 목사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목사.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교회에서는 목사만 소명을 받는 사람이다. 목사.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소명이라고 한 말, 교회에서 많이 사용되는 이런 말이 꼭 목회하는 그 사역하고만 연관을 지어서 교회에서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명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 목회자들에게만 해당이 된다. 또 그렇게 목사가 가르칠 때는 목회 사역은 특별한 일이고 목사에게만 딱 해당이 되는 소위 얘기하는 평신도 하고 목회자를 나누는 그런 구분이 소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소명이라고 하는 그런 말 자체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좀 거리가 멀게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제판 전에는 다 부르심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거를 너희가 부르심을 받을 때 얻은 이런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어야 된다. 부르심이 맞는 거예요. 다른 데는 동일한 그런 단어가 콜링, 부르심이라고 이제 번역이 돼 있는데 이상하게 킹제임스 성경만 요 한 구절을 그걸 콜링이라고 번역을 안 하고 보케이션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킹제임스 성경이. 그래서 우리가 마제스트 에디션을 넣으면서는 바꾸면서는 아 이번엔 킹제임스 성경이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이제 해놨으니 이거를 소명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서 이번 마제스트 에디션에는 이게 소명이라는 그런 단어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이 에베소서 말씀 4장 1절 가서 보면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가 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목사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을 때 얻은 소명에 합당하게 걸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물론 에베소 교회 성도들 포함해서 그 이후로 수십억의 사람들이 구원받았고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사랑침례교회에도 많은 분들이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목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1절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소명을 받았다.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그렇죠? 이로써 맨 끝에 가서는 영원토록 영화롭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성경이 말하는 이런 소명하고 대다수 이제 교회에서 성도들이 인식하고 있는 그런 소명학은 왜 이렇게 이제 차이가 많이 나는가? 이런 것은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에서 많은 교회 목사님들과 그다음에 성도들이 구약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구약식으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중간 매개체가 있었어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중간 매개체가 꼭 껴야만 그래서 사람이 뭐 부탁을 하면 그 부탁을 들고 하나님한테 간구하고 그다음에 하나님 뭐 얘기하면 이거 들고 와서 사람에게 얘기하는 이런 중간 매개체 제사장이 끼어야만 그래야만 종교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제사장이 없이는 종교가 유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구약 시대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철폐하셨냐? 인간 제사장 체계를 철폐하셨어요. 철폐. 영어로 얘기하면 abolish. 완전히 그냥 없애버린 거예요. 뭐 고친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철폐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폐지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보여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저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쫙 갈라지면서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이제는 제사장 통하지 않고 직통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거를 복음서 세 개가 다 보여주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직통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제사장이 됐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은혜의 왕좌 앞으로 목사든 누구든 중간에 매개체 끼지 않고 여러분과 제가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길을 예수님이 이제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철폐한 인간 제사장 제도 처음엔 없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종교 놀이하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복원이 되고 그래서 천주교라고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자리를 잡아서 천주교는 프리스트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는 제사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아서 무려 1000년 이상 수많은 사람들을 무지 속으로 집어넣는 이와 같은 그 무지의 중세 암흑시대가 이제 열리게 됐죠.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개념이 뭐예요? 제사장과 평신도 개념이에요. 나는 제사장이고 너희는 평신도다. 이런 개념을 만들어 놓으면서 제사장 특권 의식, 이런 것들이 이제 천주교에 의해서 이제 마련이 되고, 자, 이런 가운데 1517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마르틴 루터의 이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면서 영적인 제사장 직분이 회복되는, 뭐,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프로테스탄트들이 천주교 시스템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영적인 제사장 직분이 부분적으로 이제 회복이 되는 그런 일이 생기면서 루터, 그 다음에 다수의 프로테스탄트 개혁자들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소명을 받았다, 이거를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제사장만 소명을 받은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목사가 아니더라도 무슨 직업을 갖든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천직이다, 소명이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vocation, 직업, 생업, 그 다음에 천직, 이런 개념이 프로테스탄트 이런 종교개혁 혁명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전달되기 시작하면서 이런 의식이 들어가다 보니까 개인의 자유, 그 다음에 직업관,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이게 천직이라는 거, 하나님이 부르신 그런 직업이다, 이런 그 소명 의식에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서 근대 시민 사회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근대 시민이란 이런 계급이 형성이 되기 시작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 이렇게 되면서 인류가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그런 부의 축적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이제 된 겁니다. 이와 같은 근대 시민 이 의식 이런 것을 가장 잘 접목한 그런 나라가 미국이고, 그래서 미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이제 된 것도 철저한 vocation 의식. 내가 목사가 아니라도, 그렇죠? 내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 심지어 내가 가정 주부로 일을 해도 그게 내 천직이라는 거, 내 vocation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그 생각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게 될 때, 그런 국가에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확립이 되고, 그리고 시장 경제 열심히 일하면 된다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직업을 갖든지 이게 내 천직이다. 그러니까 직업에 귀천이 없는 거예요. 정직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살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보케이션, 그 부르심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사회가 이제 변화가 되는 그런 모습을 지난 한 4, 500년 동안 역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단어 다시 한번 vocation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직업, 직업 아니면 직장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이다. 이해하시죠? 저와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그런 곳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소명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세상 일 따로 있고 성스러운 일 따로 있고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가서 하는 그 일이 거룩한 일이고, 그 일이 천직이고, 그 일이 보케이션, 하나님 주신 부르심이고 소명이다. 이런 것을 실천해 나가는 그런 우리 사랑 침례계 모든 성도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이든 회사원이든 가정주부든 심지어 은퇴해서도 각자가 처해 있는 그런 처소에서 소명을 인식하고 소명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 그게 여기 4장 1절이 이야기하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을 때 얻은 그러한 소명에 합당하게 걸어가라고 하는 이런 사도바울의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통은 프로테스탄트 직업 윤리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프로테스탄트 직업 윤리가 꽃을 피우는 이런 나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눈을 들어서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들 가서 보시면 이 철저한 보케이션, 천직의식이 있는 이런 나라들, 이게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오는 거고, 기독교의 이와 같은 이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런 국가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런 걸 제가 여러분에게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소명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분들이, 우리 교회 뭐 있는 분도 있고 또 밖에 있는 분들도 있고, 오늘 소명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설교를 듣다 보면 그래도 좀 목사의 소명, 여기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니냐. 이왕 소명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목사의 소명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이걸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우연히 메가노 목사님의 에베소서 강해를 이제 듣게 됐어요. 거긴 3장이었던 것 같은데, 그 3장에서 메가돈 목사님 교회 이야기인지 이렇게 하면서 그분이 이제 신학교도 하고 교회도 이제 굉장히 크고 신학생들도 이제 굉장히 많고 뭐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목회의 소명을 내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와서 내가 어떻게 목회의 소명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알겠습니까? 하고 그 방법을 묻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가더 목사가 간단하게 이 다섯 가지가 확인이 돼야 그래야 목사의 소명이 있는 거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 거를 제가 우리 홈페이지에다 간단하게 해서 교회 사이트에 이제 올렸는데 오늘 여기 소명 이야기가 나오니까 오늘도 이 설교를 듣는 분들 가운데 또 목회의 소명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사이트에 제가 목사 칼럼란에 목사의 소명을 확인할 수 있는 다섯 개 기준 이런 제목으로 메가더 목사님이 목회자는 이런 게 있어야 소명을 받은 거다 이렇게 한 거를 제가 기록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내부에서 아주 강한 욕구가 이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목회 사역을 해야 되겠다는 강한 욕구. 근데 거기에 가서 보면 그 강한 욕구가 어느 정도로 돼야 되냐. 이 일을 안 하면 살 수 없다고 하는 영혼의 불안감이 있어야 된다. 그냥 불안을 한 거야. 이 일을 내가 감당하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을 정도의 불안감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이게 너무나 강해서 다른 모든 건 못해도 난 이것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을 정도의 강한 그러한 내부적인 욕구가 이제 있어야 된다. 두 번째, 강력한 외부의 격려가 있어야 된다. 즉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아, 형제님은 꼭 이 일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선포하는 그런 일을 사명으로 알고 하셔야 됩니다. 사역을 해야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저도 형제님이 하시면 저도 형제님을 돕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좀 지속이 이제 돼야 된다. 제가 한국에 이제 들어와서 한 8, 9년쯤 이제 지나서 승리 침례교회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아, 이렇게 승리 침례교회 광고 내니까 그냥 사람들이 온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92년에 여기 들어와서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제 처와 함께 제 집을 오픈하고 영어 성경 공부를 하고 우리 학생들 대학에 가서도 영어 성경 공부를 하고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몇십 명이 이제 생겨나서 그래서 교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냥 맨 땅에다가 교회 하겠습니다 하고 광고 내고 그렇게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의정부로 가서 2년이고 이렇게 그 의정부 교회를 섬기는데 아무래도 좀 인천에 교회가 있어야 되고 이제 하니 인천에서 목회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오랫동안 이렇게 지속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망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두 번째 조건은 외부 사람들이 그래도 이제 목회를 하는 것이 그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강력한 그런 권유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목회 사역은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거예요. 어느 면에서. 그렇죠? 그래서 내가 받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 이게 나에게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저 믿지 않는 사람이나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하는 걸 깨닫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강력하게 있어야 목회 사역을 할 수 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뭐 신천지 이야기도 하고 또 금요일에 베레아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어떻게 저런 일을 하고 있나. 그렇죠? 이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인생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으면 목회 사역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디어 선교하면서 1년에 뭐 4억씩 5억씩 저 사람들 미쳤나? 그러지 않아요. 4억씩 5억씩 돈을 왜 버려 저기다가 근데 뭐가 있어서 그래? 어떻게 하든지 저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가져다가 이렇게 쏟아 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어야 그 사람이 이제 할 수 있는 거다. 네 번째는 메가더 목사님이 이거 중요하다고 얘기한 건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다음에 연구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말하고 하는 그 일, 그 일을 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다는 압도적인 그런 압박감이 몰려와야 된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좀 알아봐야 되겠다고 하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그런 강한 욕구,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요새 메가더 목사님을 하도 많이 뭐 듣기도 하고 책을 읽기도 하고 설교 때 참고하기도 이렇게 하면서 보면 제가 할 때마다 들을 때마다 야 진짜 이걸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가 있을까. 그렇죠? 예, 그걸 좀 내가 좀 더 배웠으면 옛날에 더 목회를 잘했을 텐데 이런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걸 어떻게 하든지 좀 전달해야 되겠다는 이런 그 강한 욕구가 이제 있어야 된다. 다섯 번째, 목회자의 소명은 교회가 확증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 포함해서 이런 청교도 목사님들이 늘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회하겠다는 사람에게 어떤 사건이 생기고 어떤 메시지를 듣고 어떤 감화감동하는 그런 일이 있고, 그렇죠? 어떤 설교를 듣고 뭔가 변화되는 그런 일이 있고 또 하나님의 영이 이 목회하겠다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킨 그런 순간도 있고,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감동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진짜 이 사람이 목회자로서 소명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그거는 교회가 확증을 해야만 그래야 끝이 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다섯 가지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섯 가지를 제가 써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한 이틀쯤 지나서 그 밑에 제가 덧글을 달았습니다. 나의 커멘트. 커멘트. 참고로 저는 이 다섯 가지 중에서 두 번째와 다섯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세 개, 뭐 강한 내적 욕구, 다른 사람에 대한 이런 사랑, 뭐 그 다음에 또 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파는 거, 이런 거, 이거는 자기 도취로 인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자기 도취, 도취가 되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두 번째와 세 번째, 다른 사람들이 목회를 해야 된다고 격려하는 거,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교회에서 이렇게 판단해 보니까 저 사람 부부는 목회하는 것이 참 좋겠다 하고 교회가 확증해 주는 거, 이거는 자기 도취가 아니잖아요. 자기 도취가.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번째하고 다섯 번째가 있어야 그래야 교회에서 목회를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된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로 소명, 목회자로서의 소명이 확인된다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기준에 합당한 목회자 후보생들이 많이 나오기를 제가 바라면서, 그래서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저를 제 뒤를 이어서 또 우리 교회나 다른 여러 곳에 이렇게 교회들을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마치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소명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소명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목회자로서의 그런 소명이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받은 그런 소명, 또 목회자로서의 소명, 이런 것들, 이 소명에 합당하게 걸어가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된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4장 3절에 화평에 매는 뒤로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 유니티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교회 이제 지역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면 에베소 교회, 사랑 침례교회 같은 이런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목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지역 인도자도 있고, 교사도 있고, 많은 그런 성도들이 있거든요. 바울은 이 모든 성도들이 다 소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지역교회를 형성하고 있어요. 다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 오신 분 중에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들 고백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분열이 되고 깨지고 결국은 교회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말씀드렸듯이 2000년에 승리하겠다고 승리침례교를 했는데 지금 승리침례교가 아예 없어졌잖아요. 없어졌어요. 왜 그래요? 성령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나로 만들어주셨는데 그 하나로 만들어주신 것을 지키지 못하면 그럼 어떤 교회든지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여기 에베소 교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예요. 또 이 말씀 이후에 AD 90년경에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계시록 가서 보면 첫 번째 나온 교회가 에베소 교회잖아요. 그렇죠? 많은 열심이 있었어요. 수고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첫사랑을 버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그럼 내가 가서 등잔대를 치우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첫사랑 회복이 안 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AD 400년, 450년 가면서 에베소 교회 자체가 사라진 거를 저와 여러분이 역사를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제가 이전에 했던 승리침례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성령님께서 하나로 만들어주신 것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침에도 제가 부탁을 드렸듯이 우리 사랑침례교회가 가능하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지역교회를 이렇게 형성을 하고 유지하면서 소명,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소명 여기 합당하게 걸으면서 이 교회를 지키려고 하면 그러면 분열이 생기면 안 되는 거거든요. 분열. 그렇죠? 하나로 만들어주신 것을 깨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돼야만 되는데 예수님 말씀처럼 마태복음 12장 25절에 분열된 왕국마다 또 가정도 분열된 집마다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멤버들이 분열이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열되면 교회가 사라지는구나. 이게 역사가 이야기하는 거고 뭐 먼 역사까지 생각하지 않아도 제가 겪은 역사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으니까 분열되면 그러면 교회가 쓰러지는 거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교회로 이 땅에 오랫동안 존속해서 남으려면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가 돼야 되는가? 무슨 이유? 무슨 근거하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만 되는가? 그냥 무조건 모이니까 하나만 되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유. 그렇죠? 그 이유가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이제 6절에 이제 나와 있는 겁니다. 정말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비성경적인 그런 방식으로 교회를 하나가 되게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뭐 노래를 통해서 하려고 그러고 그렇죠? 뭐 은사운동 봐야 쓰러지는 거 이런 거 통해서 하나를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이런 거 하는 사람들 대다수는 이렇게 이제 보통 말을 합니다. 우린 교리에는 관심이 없고 사랑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교리는 사람들을 분열시키니까 그러니까 우리 서로 사랑하면 모든 일이 다 해결이 됩니다. 이런 주장을 펴는데 이건 성경적인 주장이 아니거든요. 자, 이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서는 6장으로 돼 있는데 1장부터 3장에서 교리를 확고하게 다졌어요.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다 이야기하고 그 배운 교리를 이제 실행을 하라고 4장, 5장, 6장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가 없이 온전한 교회를 유지한다는 건 이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리적인 기초 위에 올바로 이제 교회가 세워질 때 성령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 이것을 우리가 이제 지켜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 4절에서 6절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 지역교회를 형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연합하게 하는 일곱 가지 요소 그 일곱 가지 요소 이것들 가운데 분열이 생기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존재할 수 없다. 그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가서 보니까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소망과 한 성령이 있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한에서 일곱 개 지금 한이 나오는데 완이 이게 한이 아니라 둘, 셋, 넷이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쪼개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부르심에 새 소망 이렇게 되면 쪼개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 몸이 아니라 다섯 몸, 교회 안에 다섯 몸이 있으면 여러분 교회가 당연히 유지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한 성령이 아니라 성령님이 듯이 이것도 있고 저것도 뭐 이래갖고 한 성령이 한 열 성령이 되고 그러면 교회 유지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주,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이 돼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다 주인이라고 그러면 교회가 유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사랑침례교회가 앞으로 계속 좀 지속이 되길 원한다 하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제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세우고 같이 이렇게 해서 예배당까지 짓고 한 이런 교회가 그래도 제가 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눈 감고 죽을 때까지 그래도 존속하고 있다 이러면 좋잖아요. 그런데 제가 뭐 얼마 안 지났는데 교회를 제가 이제 그만뒀어요. 이제 나이가 들고 그래서. 아, 그랬더니 금방 교회가 다 쪼개져갖고 산산조각 났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거 별로 좋지 않잖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프랙티컬하게, 실제적인 그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인 이야기니까. 예, 먼저 한 몸이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한 몸. 자, 저와 여러분이 개개인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오늘 아침에도 읽지 않았고 지금 오후에도 이제 읽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가서 보시면 바울이 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손이 있고 발이 있고 그렇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뭐 이렇게 여러 종류의 이런 지체들, 다른 기능을 하는 그런 지체들이 있는데 이 지체들이 서로 다른 기능을 하지만 이게 하나가 돼서 이 뇌가 주는 그러한 그 명령 이거 따라갖고 머리가 주는 이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쪼개지지 않고 일을 하면 그러면 그 몸이 온전한 그런 구실을 하는 것처럼 한 몸 이것은 전 세계에 세우신 많은 지역교회들 이거의 모델이라는, 두 몸이 아니라 한 몸이라는 거예요. 몸 안에 많은 지체가 있듯이 지역교회, 그렇죠? 여기 지역교회 안에도 많은 그런 지체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으면 누구나 다 지역교회를 이제 섬겨야 되는데 그 안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이제 12장도 그렇고 여러분이 가서 로마서 이제 말씀도 가서 이렇게 보고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그런 지체들에게 서로 다른 선물을 주셨어요. 서로 다른 선물. 그 선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선물들을 이제 주셨어요. 네, 다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그런 선물들을 이제 주신다. 자, 지역교회는 말 그대로 여러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인천에 있을 수도 있고, 부산에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자, 그런데 지역교회에 있는 지체들은 우리 몸 안에 이게 손과 발과 이런 여러 지체들이 이게 다르지만, 다른 기능을 이렇게 하지만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나가듯이 반드시 하나가 돼야 된다. 한 몸이 돼야지 이 사랑침례교회가 두 몸, 열 몸, 백 몸이 되면 그러면 쪼개지면 그럼 어떻게 돼요? 손과 발이 따로 노는데 어떻게 그 몸이 제 구실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손과 발이 따로 놀고 눈과 귀와 코가 다 따로 놀면은 있기는 다 있는데 다 따로 놀면 어떻게 제 구실을 하겠어요? 구실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 교회는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져요. 제가 이제 유학 가서 볼티모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가서 이제 살았는데 존스 홉킨스 대학 그 앞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굉장히 커요. 아마 이 정도는 될 거예요. 우리 교회 정도. 그 당시에 1900년 이럴 때 그 돌로다가 뭐 대리석 같은 거에서 높이 해갖고 이렇게 지어놔서 한 1000명씩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교회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사람들이 믿음이 좋으면 그렇게 해놨겠어요. 근데 100년 이렇게 지나서 할머니 할아버지 10명, 15명이 나와서 있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15명 정도가 나와서 교회를 지킨다고 그러고 있는 거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그분들 오전 예배 드리면 오후에 예배당 빌려갖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있는 건데, 그렇죠?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다. 교회가 하나가 돼서 이렇게 제대로 제 구실을 감당하지 못하면은 그러면 이 인간 사회 땅에 남아있는 지역교회는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내교회, 저 하늘에 기록된 그런 모든 자들이 이런 교회는 영원 무궁토록 지속이 되지만 땅에 있는 이런 그 지역교회는 있다가 없어지고 또 없다가 생길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몸만 있다고 하는 거, 한 몸, 몸 안에 지체가 그렇게 많아도 한 몸이라는 거, 우리 사랑침례 교회 안에 목사를 비롯해서 많은 그런 지체들이 있어도 한 몸이라는 거, 이거를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은 그러면 교회가 오랫동안 지속할 수가 없다. 두 번째, 한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늘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자, 동일한 성령님께서 모든 신자, 개개인 안에 거주하고 계세요. 영원 무궁토록 거주하고 계세요. 자, 그 얘기는 우리 모두가 다 성령님 안에서 서로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서로에게. 그래서 에베소서 이제 4장 이후부터 쭉 말씀을 읽어보면은 성령님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 성령님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요소, 중요한 그런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생활하는 거, 개인의 믿음 생활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많이 언급이 이제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 교회 사랑침례교회를 유지하려고 하면은 그러면 성령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그 교회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그러면 우리 교회를 향한 성령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성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교회가 모든 거 다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성령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그렇죠? 리더들이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다 생각을 하고 그럼 마음을 이렇게 모아서 한 성령님의 한 뜻을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이 뜻이 모여야 그래야 사랑침례교회가 오랫동안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성령님이 계시다. 그 다음에 이 시작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 너희를 부르심에 한 소망이 있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부르실 때 한 소망, 이 소망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 이 나팔 소리가 공중에 날 때 저와 여러분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휴고, 이거 그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휴고의 이 복된 소망,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그래야 이 교회가 오랫동안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참 어제 감사하게도 어떤 그 젊은 형제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주 젊은 형제예요. 그런데 기존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할 수 없어서 이제 우리 교회로 왔는데 우리 교회 와서 너무 좋은 게 뭐냐, 휴고의 복된 소망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휴고야, 나는 젊은 분이 서른 서른다섯 된 이런 분이 그걸 그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유 나보다 낫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휴고의 복된 소망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이 복된 소망에 대한 보증이 누구냐,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울은 한 몸의 존재를 깨닫고 한 성령님 안에서 걸어가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신자, 이 신자는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화평하게 살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가 어제 저한테 얘기해 준 게 인상이 깊었어요. 뭐냐 하면 이 세상 살다가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뭐 그러는데 그저 휴고의 소망 생각하고 저 하늘나라 생각하면 그냥 다 잊고 그럴 수도 있구나. 그리고 평안하게 산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어제 그 젊은 형제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부르심의 한 소망. 저와 여러분이 여기 한 몸이 돼서 이렇게 하지만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의견이 서로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휴고의 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다 불완전한 사람이지 이걸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 하늘나라에 가면 그럼 완전한 것이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 불화의 씨를 뿌리지 않고 가능하면 화평하게 지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면 그 한 소망 때문에 이 교회가 깨지지 않고 오랫동안 유지가 될 수 있다. 지금 바울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주가 있다. 한 주. 주라고 하는 말은 주인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고 우리를 위해 다시 부활하신 분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다시 공중에 재림하실 분이에요.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서 대신 죽고 대신 부활하고 나중에 다시 재림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럼 한번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자, 두 명의 신자가 아, 둘 다 다 나는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인, 나의 유일한 주인, 당신의 유일한 주인, 그렇죠. 이 예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 연합이 안 돼서 매일 싸울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은 주인에게 다 속해 있는데, 그렇죠? 근데 두 사람이 매번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대립을 하고 그래서 싸울 수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같은 주인을 섬기는데. 그러면 다른 주인을 섬기니까 이게 싸움이 그렇게 계속 지속이 되지. 100번 중에 뭐 한두 번은 인간이니까 서로 다를 수가 있어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지만 우리에게 한 주인이 계시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매일 싸우겠어요. 예,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든 집사든 교회 오래 다닌 그런 사람이든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든 또 인간 사회에는 또 말발이 센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고 교회의 주인이 아니고 누가 교회의 주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러잖아요. 내 교회. 말발 센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 목사의 교회가 아니고. 그러니까 주인이 하나라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하면 그러면 교회가 깨질 일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상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상식적인 그런 수준에서 저와 여러분이 대화를 이렇게 나누면은 그럼 교회가 오랫동안 지속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한 믿음이 있다. 한 믿음. 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저는 예수님만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렇게 페이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올 때는 그거는 교리 체계를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에게는 한 믿음 체계만 있다는 거예요. 한 믿음 체계. 예,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회에 맡기신 하나의 확고한 진리 체계가 있다. 이거를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경은 성경이 말하는 교리적인 그 진리의 체계를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믿음 그러잖아요. 우리의 믿음과 약속, 여러분 책자다 보시죠? 우리의 믿음과 약속, 그 믿음과 약속의 믿음에 우리의 모든 믿는 걸 다 거기다 기록을 해놓았잖아요. 그렇죠? 그 믿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역교회가 믿음 면에서 하나가 못 되는데 어떻게 오랫동안 지속할 수가 있어요? 믿음 면에서 하나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성경의 영감, 그렇죠. 성경의 보전. 이 성경의 보전 1611년에 우리는 영어 킹제임 성경을 하나님께서 완전한 말씀을 보통 사람들, 만민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전해 주신 그런 성경. 그 성경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여러분. 본 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사탄, 마귀, 천사들, 그 다음에 죄가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이고 중생, 성화, 예수님 재림하는 것, 천국, 지옥, 또 재림 가운데도 우리는 환란전 휴거, 그렇죠? 환란전 휴거, 전천년설, 예, 그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이런 모든 걸 우리가 믿잖아요. 또 더구나 지금 이 위험한 시대에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그렇죠? 이거 아닌 좌익, 뭐 종북 이런 건 우리 안 믿잖아요. 예, 그것이 성경의 가치고 성경의 믿음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예, 이런 믿음에서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다수가 그런 믿음에서 떠나면은 그럼 그리스도의 몸 안에 분열이 생기고 그럼 그런 교회는 쪼개질 수밖에 없고 많이 쪼개지면 그러면 사라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믿음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과 약속, 우리 헌법이잖아요. 우리의 믿음과 약속. 그래서 우리는 뭘 믿는다. 예, 그것대로 해야 된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방문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 이름 쓰면은 그 교회 등록하는 걸로 자꾸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적어도 6개월 정도 다니고 우리 교회 멤버가 되려고 하면은 그럼 우리의 믿음과 약속을 읽어보시고, 그렇죠, 여기에 동의가 되고 우리 사랑침례교회 철학과 문화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거에 동의가 돼야 우리 교회 멤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하는 게 이 믿음이 다르면은 교회는 존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존재할 수가 없는 거다. 근데 너무나 많은 교회가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방문만 하면 그냥 이름 적으면 등록을 시키잖아요.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미국의 이런 침례교회들 거의 모든 교회가 다 교회에 정관이 있어요. 믿음과 약속. 그러면 가면은 그걸 준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걸 믿습니다. 지금 홈페이지가 다 있으니까 홈페이지에 다 적어 놓잖아요. 우린 이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으면은 아예 종북 뭐 좌익 이런 사람은 거기 딱 읽어보고 아유 맨 끝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아유 난 아니구나 그러고 나가잖아요. 우리 교회 안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평안하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평안하잖아요. 여기서 한 얘기를 하니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이게 체제가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불완전해도 사람이 만든 것 중에는, 지금까지 만든 것 중에 제일 좋다. 인간의 자유를 보장해 주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되는 그 믿음이 있어야, 그래야 이 교회가 오랫동안 존속할 수 있는 거다. 이거를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침례가 있다. 한 침례. 여기 나오는 한 침례는 물침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베프티스트들은 이제 물침례를 강조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한 침례, 이 한 침례는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준 침례예요. 그건 무슨 침례예요? 성령님의 침례.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침례는 장로교인이든 감리교인이든 누구든, 그렇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을 때 성령님 속으로 푹 들어가는 일이 있어요. 잠기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분들은 세례라고 하지만 하나님, 예, 그건 침례라고, 그렇게 해서 침례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 성령님의 침례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성령 침례는 일생에 몇 번 발생할까요? 성령 침례는, 예, 그건 한 번 발생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이 사모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 시대에도 방언해야 성령 침례 받는다 그러고 성령 침례를 그냥 계속해서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되겠다는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오순절 은사주의, 신사도운동하는 그런 사람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럼 한 침례가 아니라 100침례, 200침례, 300침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침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는 그 침례는 성령 침례 하나밖에 없는 거다. 이 성령 침례 하나, 이거를 의지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계속해서 많이 증가하게 될 때 이 교회가 오랫동안 존속할 수 있는 거다. 마지막으로 한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 아버지, 참 좋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여러 곳에서 에베소서 1장 3절, 17절, 2장 18절, 3장 14절, 에베소서 5장 20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저 하늘에 계신 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와서 가르쳐준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요 하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처음 가르쳐준 거예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성령 침례받아서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면 기도할 때 자연스럽게 아버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고 기도하시죠, 여러분. 주여보다는 아버지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아, 주여보다는 주인이시여, 이거보다는 아버지 하고 부르는 게 좋지, 주인이여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주여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더 친근한 말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예, 이런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자, 한 가족이 있어요. 그 가족이 여러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럼 결국은 누구 말을 들어야 되냐? 아버지 말을 들어서 그래야만 그 가정이 화목하게 유지가 될 수 있잖아요. 뭐 아버지가 뭐 해서 가부장적으로 해서 뭐가 높다 낮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한 가정에 모든 거에 파이널 세이, 마지막으로 말할 수 있는 이런 거를 남편에게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말이 파이널 세이가 되는 거예요, 그 가정에서는. 이렇게 돼야 그 가정이 온전하게 유지가 될 수 있죠. 서로 의견이 다르다가도 마지막 가서 딱 이분은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 얘 돼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내 아버지, 그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그럼 저와 여러분이 다 우리 아버지 하고 부르면은 한 하나님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여럿이 되면 곤란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 다 이렇게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하나님 부르고 할 때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럼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낮추면은 그러면 교회가 오랫동안 유지가 될 수 있는 거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니까 교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교회가 분열되는구나, 이해하셨습니까? 예, 교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흐리멍덩하면 사람들은 많이 모여있는 것 같은데 이게 아무것도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음악하고 뒤에서 스모크 이렇게 하고 그냥 춤추고 그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이 300억, 400억이 나오면 뭐예요? 다 자기들끼리 그냥 그 잔치하고 그걸 끝나면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답게 제 구실을 하려고 하면 뭐가 확실해야 되냐? 교리가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교리가 확실해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우리 한번 가서 볼까요? 로마서 16장 가서 보면 17절에서 20절에 이런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해라. 주목한다는 말을 영어로 마크를 하라 그랬어요. 예, 마크. 그러니까 빨간색 분필이나 이런 걸로 마크를 좀 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 이렇게 마크. 예, 저 사람은 교리에 역행하는 일을 하고 자꾸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야. 그래서 어떻게 조심하고 피하라는 거예요. 조심하고 피해라.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며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단순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이런 사람이 교회에 있으니까 바울이 로마서 이거 다 기록을 하고 맨 끝에 다시 한번 염려가 돼서 이걸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가서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강해를 또 가서 들어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돼서 이 교회를 오랫동안 지속하려고 하면 교리가 명확하게 똑같아야만 이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그렇죠? 한 몸, 한 침례, 한 소망, 한 주, 한 성령, 한 아버지. 왜 이렇게 한을 강조할까? 이게 둘, 셋, 열 개가 되면 그러면 교회가 존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다. 야고보서 3장 17절 가서 보면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다음으로 화평하며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이 없고 위선이 없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위로부터 난 지혜 이거를 우리가 교리라고 우리가 한번 하늘로부터 주어진 지혜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교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교리가 첫째 어때야 돼요? 순수해야 된다. 순수해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신 분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믿음과 약속이나 다 읽어보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 이런 거 보시고 우리가 미쳐보지 못해서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달라. 예,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예, 이게 진짜 예, 진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에게 이렇게 홀려갖고 그래서 여러분도 다 못 보고 저도 못 보고 예. 이렇게 까다롭게 저를 늘 관시하는 제 처도 못 보고 이렇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그런 게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순수해야 되니까. 교리가 순수하지 않으면 그러면 다음으로 화평하고 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 다음 게 안 이루어져요. 교리가 순수하지 않으면 믿는 거 믿음 체계가 순수하지 않으면 연합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 침례교회가 정말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 침례교회가 어떻게 하다가 하여튼 이렇게 예배당을 짓고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죠? 저는 뭐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다만 그래도 이 안에 들어오면 영혼의 자유가 있고 정말 화평하게 믿음 생활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일이 저는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런 그 교회에 이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오랫동안 유지하려면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믿음과 약속 책자가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과 약속. 우린 뭘 믿고 뭐를 약속합니다. 이거를 꼭 시간이 되면 한 번씩도 좀 읽어도 보고 그렇죠? 거기에 있는 거 그거를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게 교리의 순수함이고 이것이 있어야 교회가 움직이고 교회가 깨지지 않고 오랫동안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침례교회가 앞으로도 예수님의 내 교회, 그 지역교회로서 가능하면 오랫동안 가능하면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오랫동안 존재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어떻게 하든지 은혜의 복음을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했으니까 그거를 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끝까지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일을 위해서 애를 쓰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